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 전 세계 모든 동영상에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에는 매순간 새로운 동영상들이 쏟아지는데요. 저는 청취자분들을 유튜브 세상 속으로 안내해드릴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사회 문화 소식과 여행이 함께하는 속코너로 다양한 유튜브 영상 전해드릴게요. 먼저 화제의 이슈 시간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종로구의 탑골공원 옆 인사동 79번지에서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발견됐는지 아세요? 바로 조선 전기의 금속활자 1600여 점, 그리고 물시계 부속품인 주전과 화포인 총통 8점, 또 동종이 발견된 겁니다. 이번에 찾아낸 활자 1600여 점 가운데 천여 점은 한자 활자고요. 600여 점이 한글 활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한 조선시대 금속활자가 한글 활자 30여 점뿐이라고 알려졌었는데요. 15세기에서 16세기 조선 전기의 활자가 한꺼번에 발견이 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시 서울 종로 땅은 파기만 하면 유물이 나오는구나. 종로가 조선의 폼페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대요. 서울 도시한복판에서 발견된 금속 유물들에 대한 내용. 채널 YTN 뉴스 영상으로 듣고 오시죠.
북악산이 지척해 보이는 서울 인사동입니다. 옛 관아 인근 창고터에서 항아리가 발굴됐습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크기의 조선 전기 금속 활자 1600여 점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린이형 등 동국정운식 표기법이 새겨진 한글 활자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동국정운식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시기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1480년 이후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나온 활자와 1461년 세조 때 인쇄된 능엄경원의 판본이 일치한다며 1455년에 만들어진 초기 의뢰자로 추정합니다. 1434년 세종 때 만들어진 금속 활자의 정수인 갑인자 추정 활자도 처음 출토됐습니다. 서양이 인쇄를 시작하던 시기에 앞서서 고려에 이어 조선에서도 인쇄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던 점이 거듭 확인된 겁니다.
이번에 이 유물들이 발견된 곳이 옛 관아 인근의 창고터였대요. 여기서 항아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속에 이 활자들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 활자들은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해서 훈민정음이 창제되던 때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려고 사용된 표기법을 따르고 있대요. 이게 1480년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아서 이 활자들은 그보다 좀 이른 시기에 제작이 됐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은 이 활자가 세조 때 간행된 능엄경원의 판본과 일치를 해서 1455년에 제작된 활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세기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560년 정도 앞선 시기인데 어떻게 지금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이 발견된 금속 유물들이 일정한 크기로 잘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선조임금 시기에 누군가가 이걸 녹여서 재활용하려고 묻어뒀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함께 발견된 자격루 같은 자동 물시계 부품도 잘게 잘린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낮에는 해시계, 밤에는 별시계로 쓰이던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일성정시의 부품도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정말 2021년을 사는 사람들이 매일 바쁘게 지나다니던 인사동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유물들이 발견이 됐다는 게 참 놀랍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요. 유물들은 보존 처리를 하고 추가 연구를 거치면 조선 전기 인쇄술 그리고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서양에서 인쇄가 시작되던 시기에 앞서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진 인쇄 문화가 얼마나 꽃을 피웠었는지 다시 확인된 발견이라고 해요. 앞으로 서울의 종로에서 또 어떤 발견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떠나세요?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이곳에 가면 휴가 분위기 제대로 낼 수 있죠.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개장 준비로 바쁜데요. 한국도 7월 1일부터 본격 개장을 시작해서요. 전국 263개의 수욕장이 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러시아 폭염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물놀이 즐기는 시민 중에 마스크 쓴 사람 찾기가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죠.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지가 관건입니다. 야외라서 방심하진 않을지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해수욕장 개장을 두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있는 건지 채널 연합뉴스TV의 영상으로 듣고 오시죠.
기다리고 있고 순차적으로 전국 263개 해수욕장이 개장할 예정인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최근 다시 심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해수욕장 방문 전 포털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누리집에서 혼잡도 신호등을 미리 확인해서 상대적으로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아볼 수 있고요. 예약을 통해서 적정 인원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전 예약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용객은 전국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안심콜 전화번호를 통해서 방문 이력을 꼭 등록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온 스티커를 부착하기를 권장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이런 휴가지는 한철 장사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피서객들이 숙소도 이용하고 음식도 사 먹으면서 안 그래도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경기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 신규 감염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각지로 휴가 간다고 흩어지면 전국에서 감염자가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물론 대책도 마련은 해놨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방문하기 전에 혼잡도가 어느 정도인지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지금은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를 비롯해서 주요 10개 해수욕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 곳들도 있는데 거리 두기가 지켜질 수 있는 인원만 받는 조치고요. 입장을 할 때 체온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로 방역수칙만 잘 지켜진다면 지역경제도 살리고 피서객들이 여름도 제대로 즐기고 참 좋을 텐데요. 작년에는 이 해수욕장들이 거의 문을 못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로나19가 1년이 넘어가고 장기화되니까 이런 구체적인 대책들이 속속 나오네요. 내년 여름에는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도 걱정 없이 휴가를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북한에도 송도원 해수욕장과 명사십리 해수욕장처럼 이렇게 유명한 해수욕장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북한 주민분들도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요즘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참 많죠. 한국은 반려인구 1,500만 시대라고도 합니다. 강아지 좋아하시면 혹시 코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콧구멍 사이에 코 주름이 있는데 비문이라고도 불리는 이 코 주름이 강아지마다 모두 다르대요. 사람 손에는 지문이 있어서 주민등록증에도 이 지문을 찍어서 본인인 걸 증명하잖아요. 강아지들 코에 주름이 사람 지문처럼 이 개가 내가 아는 그 개가 맞는지 구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비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 내용은 채널 크랩의 영상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럼 비문도 비슷하게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최근엔 이 방법이 반려동물 등록제의 또 다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을 하고 있는데요. 비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수의학계 의견이 퍼지면서 생체인식 방법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현재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비문 등록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코와 얼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현행 동물 등록 방식과 비교하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인식표나 외장칩 없이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앱 서비스에 등록된 비문조회로 찾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2018년부터 비문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도 비문 외에 홍채, DNA 등 생체인식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강아지 코 주름을 반려동물 등록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활용이 되는 등록 방법으로는 내장칩을 체 내에 주입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장착하는 건데요. 코 주름을 휴대폰 어플로 촬영을 해서 등록을 하면 더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거죠. 부산시에서는 2018년부터 이 비문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직은 이런 생체 인식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좀 이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들 코 주름이 언제 자리를 잡는지, 나이 들면서 변화가 생기는지, 또 품종마다 어떻게 다른지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외국처럼 내장칩 등록률을 우선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이런 다양한 방법들의 목적은 모두 같죠. 길거리를 떠도는 동물들을 줄이려는 건데 2020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 13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유실되거나 유기됐다고 합니다. 그중 73%가 강아지라고 하는데요. 코 주름이라는 강아지만의 독특한 특징에 주목해서 이런 방법들이 논의가 되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한결 놓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길 잃은 강아지가 한 마리도 없는 반려동물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화제의 이슈, 사회 문화 소식으로 인사동에서 발견된 금속 유물들과 해수욕장 개장 소식, 강아지의 코 주름 활용법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세상, 이어서 유튜브 여행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박세아 씨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여행 영상 살펴볼게요. 세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어딘가요?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일본으로 또 한번 떠나볼 텐데요.
네.
저번 시간에는 좀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도시 후쿠오카에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유의 화려함에 눈이 즐거운 도시 오사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사카가 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일본의 여행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사카는 일본 혼슈 오사카만이라는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네.
천하의 부엌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먹거리를 실컷 맛볼 수 있어서 정말 인기가 많은 여행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사카에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음식들, 그리고 멋진 여행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사카의 대표 음식 먼저 살펴볼 텐데요. 정은 씨, 혹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후쿠오카의 3대 음식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그때 저희가 막 후식으로 밥 비벼 먹으면 참 맛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돈코츠 라면 있었고 모츠나베 있었고 명란젓도 있었죠. 맞나요?
네, 기억하시네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사카의 3대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타코야키, 쿠시카츠, 오코노미야키입니다. 네, 먼저 타코야키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밀가루 반죽에 잘게 썬 문어를 넣고 구운 일본 과자예요. 오사카 사람들이 타코야키를 너무 좋아해서 타코야키 기계를 집에 한 대씩은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반죽에 쫄깃한 문어까지. 오사카를 자주 여행하는 사람들은 타코야키 전문점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오사카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타코야키입니다.
저는 이 타코야키를 만화 짱구 있죠. 여기서 이 주인공 짱구가 문어빵을 아주 좋아해서 구워먹는 그 장면으로 처음 봤던 것 같은데, 한국에도 이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팔아요.
네, 많죠.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사먹곤 하는데 다음에 오사카에 가면 현지에서 꼭 먹어봐야겠네요.
네. 맛집 앞에서 줄을 서는 번거로움도 이 타코야키 한 입이면 사르르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좀 줄을 서더라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쿠시카츠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음식인가요?
네, 저도 쿠시카츠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요. 고기, 생선, 야채에 빵가루를 입히고 꼬치에 끼워서 튀겨 먹는 요리라고 해요. 저녁 시간에는 출출함과 고단함을 갓 튀겨낸 쿠시카츠, 또 시원한 생맥주로 달래려는 회사원들로 특히 붐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퇴근 후에 이 맥주 한잔 하는 문화.
네. 마지막으로 오코노미야끼는 한국의 빈대떡과 비슷한 부침 요리인데요.
네.
밀가루에 고기, 야채 이런 여러 재료를 넣고 철판에 구운 음식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술안주로도 많이 먹죠.
맞아요.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코노미야끼에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낮은데도 하고 싶어지네요. 그럼 이제 오사카의 명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오사카 명소는 일본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오사카 성입니다.
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유튜버는 좀 익숙하실 거예요. 지난 후쿠오카 편에서도 나왔던 해피세아라는 여행 유튜버입니다.
네.
네, 생생한 전달력 덕분에 영상을 보다 보면 그 여행지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오늘 준비한 해피세아의 오사카 여행 영상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두 번째 날은 오사카성에 와봤습니다. 오사카 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저 멀리 오사카성이 벌써 보이기 시작했어요. 초록 지붕 엄청 예쁩니다. 빨리 가볼게요. 오사카성에 왔습니다.
오사카성 오면 꼭 먹어야 되는 녹차 아이스크림. 먹으려다 발견한 루프탑 카페. 아래로 걷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성벽 따라 걷고 한적한 길 산책도 하고 호수에서 여유도 부려보았습니다. 이제 달릴 차례! 오사카섬 근처 선착장에서 도톤보리까지 가는 배를 예약해뒀거든요. 이렇게 오사카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의 해피세아는 오사카 성에 간 것 같은데 여기가 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역사 유적 중 한 곳으로도 뽑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웅장한 크기, 또 여러 볼거리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오사카성은 세계 역사 유적지 중에서 꼭 한번 가봐야 되는 곳이라고 해요. 또 오사카에 가볼 만한 곳, 한 곳 더 소개해드리면요.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인데요.
네.
아시아 최초의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디즈니랜드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테마파크, 놀이공원입니다.
그렇죠.
네. 21세기 할리우드 영화를 모티브로 조성한 대규모 테마파크인데요. 저번 주 다뤘던 더 포스트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기억나시죠?
네.
네. 스티븐 스필버그의 주라기 공원부터 스파이더맨, 해리포터 이런 유명한 영화들을 놀이기구 버전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항상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그거 보면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볼 것이 많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일본의 오사카로 떠나봤습니다. 근데 세아 씨,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을 살펴봤잖아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네. 우선 일본은 한국인이 정말 많이 찾는 여행지잖아요. 그런 만큼 유명한 곳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아서
네.
제가 그 중에 몇 곳만 고르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네, 우리 유튜브 여행기에서는 후쿠오카와 오사카만 다뤘지만 그 외에도 도쿄, 삿포로 등 가볼 만한 도시가 많으니까 여행 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좀 취향에 맞는 도시에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향에 맞는 도시. 그 일본은 한국에서 가까운 만큼 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에게 자주 찾는 여행지인데요. 사는 모습도 비슷하고 뭐 김치나 된장국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음식들도 많아서 좀 익숙해서 뭐 볼 게 있을까 싶지만 또 막상 여행을 가면 새로운 볼거리도 참 많은 여행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아 씨, 오늘도 재미난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보는 세상 사회 문화 이슈와 박세아 씨와 함께하는 유튜브 여행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었고요. 더 흥미로운 이슈와 함께 다시 찾아뵐게요.